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우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우 대변인은 일본에 대해 일본은 말로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스스로 군비 확장을 위한 명분을 찾고 있다며 진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응당 자신의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엄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화 최선봉에 서겠다는 일본의 의도는 전적으로 사욕의 발로이며 냉전적 사고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단결과 협력을 해치는 행위는 모두 중국 인민과 동아시아 각국 인민의 반대에 부딪혀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부 대변인은 한국과 관련해서 중국과 한국은 공이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이자 서로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광범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에어리는 1일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760km 해상에서 발생해 시속 13km 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1002헥토파스칼이고 최대 풍속은 시속 65km입니다. 기상청은 에어리가 오는 3일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와 제주와 남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동쪽으로 방향을 꺾으면서 5일 오전 부산 남서쪽 190km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어리는 미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마샬어로 폭풍이라는 뜻입니다. 러시아군이 1일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 세르히우카 마을의 주거용 구층 건물과 여가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적어도 18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은 총 3기로 사망자 외에 30명이 다쳤다며 구조와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남사령부는 러시아가 쏜 미사일의 재원은 KH-22 공대지 미사일이었으며 흑해 상공을 날던 TU-22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이 미사일이 지난 27일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의 대형 상계를 타격해 최소 18명의 사망자를 낸 무기와 같은 종류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여 달러의 새로운 군사 원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폐막 연설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이번에는 대공 방어 무기와 포, 군사 장비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며칠 안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패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며 동맹 전체가 시간이 얼마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는 나토 영토의 모든 구석을 수호할 것이라며 한 회원국을 겨냥한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이어 이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위도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두 정상 사이에 소통이 시작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인도네시아가 필요하는 비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식량과 비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11월 발리에서 열릴 예정인 주 20개국 정상회의 순회 의장국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기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신설된 유엔 위기그룹의 일원입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G20에서 러시아를 축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중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19개 나라의 성인 2만 4천여 명에 물어본 결과입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다수 국가의 시민들은 자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시선은 크게 부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호주, 스웨덴과 한국은 80% 이상이 중국에 부정적 평가를 했고요. 특히 일본은 87%로 반중국 감정이 가장 높은 나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위구르족 단합 등으로 대표되는 인권 문제와 군사력, 경제 문제, 또 자국에 미치는 중국의 정치 환경 등으로 나눠서 분석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심각한 사안은 79%의 부정평가를 받은 인권 정책이었고요. 다음이 군사력, 또 중국과의 경제 부문의 경쟁력, 그리고 자국에 개입하는 중국의 정치 상황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중국의 인권 문제는 19개 나라 가운데 18개 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사안으로 꼽혔습니다. 위구르인에 대한 처우를 집단학살로 규정한 법을 채택한 네덜란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인권 문제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봤습니다. 한국, 호주, 미국 국민들은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사회의 문제에 옳은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까? 라는 문항이 있었는데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응답자의 4분의 3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다수의 응답자가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도 중국의 인권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요즘 미국의 뜨거운 쟁점입니다. 낙태 문제,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오늘의 뉴스 속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일 토요일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또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일부 지역은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희상과 중강, 황해도 용현은 저녁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장마가 쉬어가는 사이에 다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부터는 한반도 남쪽 북상하는 태풍 에어리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 풍산입니다. 15도, 해산 18도고요. 중강이 20도입니다. 신의주와 함흥이 21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개성, 평양, 원산, 장전 아침 최저 2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23도, 해산과 중강은 29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 청진이 25도고요. 개성, 평양, 장전, 원산은 31도, 함흥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산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전 한때 비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 바다는 2m까지 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연설에서 홍콩의 일국 양제 체제를 옹호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미국 극우단체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원조하기로 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6월 30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번 군사 원조에는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럭 탑재용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을 포함해 대포병 레이더와 야포, 탄약 등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는 서방 측에 다연장 로켓 발사기 말고도 대공 방어 체계도 요구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 측에 수도 크이우를 공격해오는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공 방어 체계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주 초에 기자들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중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원조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영국 정부는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성명에서 해당 군사 원조는 방공체제, 무인차량, 신형 전자전 장비, 개인 장구류 등 우크라이나의 방위 능력을 증강하는 데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먼저 전황과 관련해서 이번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패배시키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미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무한정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질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지 않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보면요. 핀란드와 스웨덴을 지금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토 체계가 강화됐다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쟁 전에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나토를 약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시도했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푸틴이 나토의 핀란드화를 원했지만 핀란드의 나토화에 직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남부도시 오데사를 공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1일 오데사 지역의 한 아파트와 리조트 건물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역 정부는 이 공격으로 적어도 1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공포감 조성을 위해서 일부러 민간인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러시아는 이걸 부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으로 갑니다. 1일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에서 진행된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이 홍콩을 통치하는 이념인 이른바 일국 양제를 옹호했습니다.
네, 시 주석이 홍콩에 간 것이 상당히 오랜만이죠.
맞습니다. 시 주석이 홍콩에 마지막으로 온 게 지난 2017년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식 때였습니다. 또 시 주석이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을 방문한 것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그러니까 거의 2년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시 주석이 1일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시 주석은 일국 양제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체제를 바꿔야 할 이유가 없으며 장기간 유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홍콩에 적용하고 있는 일국 양제가 성공했다 이런 자평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 홍콩이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관할권 아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홍콩에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치권을 인정해도 홍콩인들이 중국 정부의 지도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시 주석은 그러면서 외부 세력이나 반역자들이 홍콩 내전에 간섭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주권과 안보 그리고
개발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배력에 도전하지 말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 주석은 이 세상 누구도 외국이나 반역 세력 그리고 반역자들이 홍콩에서 정권을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애국자들이 홍콩을 통치하는 것만이 장기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애국자들이라는 건 중국 정부에 충성하는 인물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9년 홍콩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도입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이들이 홍콩 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한 바 있습니다.
네. 자, 1일 홍콩 반환 기념 행사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또 홍콩에 새 행정장관이 취임했죠.
그렇습니다. 이날 캐리 람 행정장관이 물러나고 이 경찰 보안국장 출신인 존 리 씨가 새 행정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네. 홍콩 반환 25주년을 기념해서 미국과 영국 정부도 성명을 냈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7월 1일은 일국 양제 체제에 따라 약속된 50년간의 자치기간의 중간 지점이라면서 그러나 홍콩과 베이징 당국이 이런 비전의 한 부분으로 민주적 참여와 근본적 자유, 독립적인 언론을 보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중국이 25년 전에 홍콩을 돌려받으면서 일국 양제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중국이 이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미국의 극우단체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미국 극우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와 더 베이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두 조직 외에도 IS 등 18개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테러 조직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뉴질랜드에서 이들 조직에 자금을 대거나 조직원을 모집하고 참여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또 관련 당국은 의무적으로 이들 조직에 대응에 조처를 해야 합니다.
네, 자 프라우드 보이스, 더 베이스. 뉴질랜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이들 조직이 뉴질랜드에서 활동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이들 조직이 기본은 이념으로 삼는 이 백인 우월주의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이 백인 우월주의자가 저지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에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기를 난사해 51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뉴질랜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같은 극우파들의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뉴질랜드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프라우드 보이스나 더 베이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뉴질랜드 정부는 먼저 이 프라우드 보이스와 관련해 이들이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미국 연방의사당 난입사건에 관여한 것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뉴질랜드 정부는 프라우드 보이스를 의사당 난입 사건의 배후 단체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죠.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당시 몇몇 극우 단체가 배후였는데 군중들을 선동하고 경찰에 대한 공격을 조율했으며 폭도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이끈 조직이 바로 프라우드 보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프라우드 보이스는 의사당 난입 사건 이전에도 반대파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시연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거리 시위와 SNS를 이용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프라우드 보이스는 그렇고 그러면 더 베이스는 왜 테러 조직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네, 더 베이스 같은 경우 이 조직의 핵심 목표가 급진적인 폭력을 가능하게 하도록 극단주의자들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뉴질랜드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또 조직 창시자인 리날도 라자로가 폭력과 무기 획득, 미국 정부 붕괴 시도 그리고 폭력과 혼돈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 등을 지속해서 온라인에서 회원들에게 설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저 혹시 프라우드 보이스와 더 베이스가 뉴질랜드 말고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선례가 있습니까?
네. 캐나다가 지난해 프라우드 보이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고요. 영국과 호주, 캐나다가 더 베이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법 등의 입법을 위해서 상원의 필리버스터 조항에 대한 예외 적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에 오른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강물인 리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호를 위한 의회 행동을 촉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보편적 낙태권 폐지를 결정한 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로데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네, 그 방법으로 이 연방의회에서의 표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이 필리버스터가 이에 장애가 된다면은 이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을 지원했다고요?
맞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로데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필리버스터가 방해가 된다면 상원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동안의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요. 이 필리버스터를 예외 적용하는 데 아주 신중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배경인가요?
네, 이번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서 진보 진영에서 이 행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한 정부 소식통이 행동에 나설 것과 또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압박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진영에서 특히 이 낙태 관련 사안이 중요한 것,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낙태 사안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예.
낙태권 보장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성들에게 최우선 순위의 사안이라는 여론조사가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 사안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가운데 일부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조사에는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순위 과제 5개를 꼽으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응답자의 22%가 낙태 또는 여성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2월 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수치가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인데요.
네.
그만큼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사람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을 위해서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통과하려면 얼마나 많은 표가 필요합니까?
네,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60명, 6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현재 상원의 구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 50석씩 나눠가지고 있어서 이 동률을 이루고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한 표도 나와서는 안 되고
네.
이 또 공화당 의원의 10명 이상의 지지를 끌어내야만 가능합니다.
네, 60명의 동의.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네요.
네.
자,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 필리버스터 예외 조치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 그리고 키어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두 의원은 과거에도 이 필리버스터 규정을 예외로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그러니까 6월 31일 제안에 대해서 이 맨친 의원의 대변인 그리고 시네마 의원의 보좌관은 이 로이터 통신의 과거의 입장 그러니까 기존 입장에서 변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공화당 측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즉각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이날 6월 30일자 성명에서 세계 무대에 나가서 대법원과 같은 미국의 핵심 기관을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의 품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격은 부당할 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고 맥코넬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네. 자, 낙태에 관련한 소식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로데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대법원의 공식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대법원의 다수 의견 초안이 유출된 뒤에 인터넷상에서 이 먹는 경구용 낙태약을 검색한 횟수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미국 의학협회 저널 내과학에 이 최근 실린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 의견이 유출된 이 지난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기간 이 구글에서 검색 엔진이죠. 인터넷 구글에서 낙태약을 검색한 횟수가 약 35만 건이었는데요. 낙태약 검색으로는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이 또 검색 횟수가 주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주로 낙태가 엄격하게 제한된 주에서 낙태약을 검색한 횟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브라스카 주에서 가장 많은 검색이 이루어졌고요. 이어서 아이오와주, 미주리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누군가가 뭐 실제로 이 낙태약을 구하기 위해서 이 검색을 했던 건지 네. 아니면 어떤 단순히 그 낙태약에 관해 조사하려고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 수술이 아니라 이렇게 약을 먹는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네, 구트마우 연구소가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미국 내에서의 낙태 가운데 54%가 이 먹는 낙태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입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잭슨 대법관이 6월 30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적으로 대법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정오를 기점으로 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하면서 취임식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잭슨 신임 대법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국가의 약속의 일부가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고요. 이날 자신을 환영해 준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대법관의 이날 취임식에는 닐 고서치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잭슨 대법관 취임의 입장을 밝혔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잭슨 대법관의 취임은 미국 그리고 그들이 최고 법관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된 모든 젊은 흑인 소녀 그리고 모든 미국인에게 있어서 심오한 전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잭슨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이제 미국의 여성 대법관 모두 4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잭슨 대법관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그리고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에 이어 네 번째 여성 대법관입니다.
네. 잭슨 대법관의 취임으로 대법관 진영 구성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 아니죠?
네,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은퇴한 브라이어 대법관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된 이 잭슨 대법관 역시 진보 성향입니다. 따라서 이 연방 대법원의 지형은 여전히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유지됩니다.
네. 미국의 첫 여성 흑인 대법관. 잭슨 대법관의 취임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잭슨 대법관의 지명은 지난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83살로 고령인 이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발표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후임으로 잭슨 대법관을 지명한 겁니다. 이후 3월에 청문회가 열렸고요. 4월 초에 상원은 찬성 53표 대 반대 47표로 잭슨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법관이 되기 전에 잭슨 대법관은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네, 최근 대법원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잭슨 대법관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 이 지적하신 대로 이 최근 대법관은 큰 영향력 있는 결정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탄소 배출 규제 제한 결정이나 이 낙태 문제를 비롯해서 총기 소유 권한 등과 관련한 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결정 등을 내리고 있죠.
네.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은 동성혼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앞으로도 중요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잭슨 대법관의 임기는 바로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조만간 이 대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네네. 따라서 잭슨 대법관의 본격적인 활동은 오는 여름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 대법관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 연방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임기는 연방 헌법에 따라서 종신직입니다. 따라서 연방 대법관은 스스로 은퇴하거나 사망하기 전까지 신분이 보장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은 캘리포니아로 가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광물이죠. 리튬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요.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6월 30일 이 전날 주의회가 통과시킨 필수 주 예산 법안의 일부로 통과시킨 리튬세 부과안을 승인했습니다.
예, 생활 속에서 리튬,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광물인데요. 어떤 광물입니까?
네, 뭐 세라믹, 배터리, 윤활유, 알루미늄 등 이 다양한 제품이나 재료에 들어가는 광물인데요. 최근 주목되는 것은 바로 이 리튬이 2차 전지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네. 2차 전지라고 하면요, 뭐 외부의 전기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이 휴대전화, 손전화나 노트북 등의 전원을 공급하는 이 충전 가능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그런 전지를 말합니다. 네. 또 최근에 이 전기자동차 제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요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리튬에 대한 중요도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캘리포니아 주가 이번에 리튬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부과하기로 한 겁니까?
네, 톤당 단일 세율로 주내의 리튬 생산업체에 부과되는데요. 실제로는 내년 1월부터 부과될 예정이고요. 또 세금은 매년 검토될 예정이고 주 당국자들은 잠재적으로 이 백분율을 기반으로 하는 세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연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렇게 거둬들이는 리튬 세금 어디에 사용됩니까?
네, 이 리튬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은 로스앤젤레스 동쪽에 위치한 리튬 함유 염호인 이 솔턴호의 환경보건 사업 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세기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해서 환경이 크게 파괴된 것입니다.
자, 말씀하신 이 솔턴호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 양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요?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는 솔턴호에서 매년 60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미래 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자 전 세계 수요의 40%에 해당하는 약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관련 업계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우려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현재 솔턴호에서 리튬 생산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모두 세 곳인데 네. 이 가운데 두 업체가 리튬 생산에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자와 고객 모두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업체는 그러면서 실제 세금을 내게 될 경우 리튬 매장량이 많은 유타주나 아칸소주 등 다른 주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ntrolled Summer Resources의 로드 콜웰 최고 경영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리튬이 더 저렴하게 된다면서 리튬세를 지지하면 이 캘리포니아의 전도 유망한 리튬 개발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에서 발표된 정책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가 전국에서 최초로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주겠다고 결정했네요.
맞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6월 30일 오는 2024년까지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 약 3,08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26살에서 49살 사이의 이 불법 이민자들 약 76만 명이 추가로 늦어도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들어가는 매년 자금은 약 27억 달러입니다.
네. 이 공화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존 쿠퍼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협회 회장은 이번 결정은 마치 자석처럼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낙태 지지자들은 대법원이 개인의 기본권을 빼앗아갔다며 미국이 후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 미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인 낙태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미국 사회의 오랜 쟁점, 낙태.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미국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낙태를 둘러싼 논란은 개인 자유와 권리에 속한다는 주장과 인간 생명이라는 도덕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인데다가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에 종교적 신념까지 더해지면서 민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마다 자체적인 낙태 규정을 갖고 있다 보니 이 규정이 연방법과 상충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는데요. 이번에 발단이 된 미시시피주 낙태 제한법에 관한 심리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맡은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낙태의 합법적 권리.
미국에서 낙태 찬반 논란은 워낙 뜨거운 쟁점이기 때문에 자칫 그동안 미국에서 낙태는 무조건 불법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는 사실상 법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이는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바로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서 그동안은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 산모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낙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즉 미국 50개 주와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임신 초기 낙태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각 주정부 지침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만일 주정부가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된다고 판단할 경우 낙태를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의 낙태 문제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신부의 생명과 직결되는 등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불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69년 텍사스 주에 살던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면서 낙태 수술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아니고 성폭행 당시의 사건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했는데요. 그러자 이 여성은 텍사스 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는데요. 헨리 웨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소송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요. 결국 1973년 연방대법원은 7-2로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개인 사생활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따라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방대법원은 이 낙태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여성 건강과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주정부의 권한을 모두 인정한 이 판결로 50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50년 가까이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 바로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할.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낙태에 관한 소송을 맡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지난 1992년 당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낙태 제한 규정에 반발해서 낙태를 찬성하는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6년에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대한 소송에서 낙태 찬성 진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 때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관 개개인의 성향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은 모두 9명으로 종신제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베럿 등 대법관 3명을 새로 임명해서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의 구성은 6대 3으로 보수가 절대적으로 우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 제한법에 관한 심리를 맡기로 하면서 보수 구도로 편성된 대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이제 연방 차원의 낙태권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됐고요. 낙태권에 대한 해석은 이제 주의 영역으로 앞으로는 각 주정부와 주의회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낙태에 관한 미국인의 생각.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3월 7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에 약 6명은 낙태가 합법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NPR과 PBS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56%,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40%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88%가 반대, 공화당은 77%가 찬성해서 극명한 대조를 보였는데요. 대법원의 결정에 여성은 반대 59%, 찬성 38%로 나타났고요. 남성은 반대가 54%, 그리고 찬성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52년생, 올해로 69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레닌그라드 국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 그는 소련 첩보기관인 국가보안위원회 KGB에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1990년 소련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본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듬해 레닌그라드 시장으로 출마한 아나톨리 소브차크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브차크가 승리한 후 레닌그라드시 국제관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KGB에서 사퇴했습니다. 이후 그는 정치적인 두각을 나타내면서 소련 붕괴 후 첫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눈에까지 들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8월 옐친 대통령은 그를 러시아의 총리로 임명하는데요. 하지만 넉 달 만에 옐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건강 악화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그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로서 국제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치른 대선에서 그는 압도적인 지지로 러시아의 2대 대통령이 됩니다. 2004년 그는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해서 연임에 성공합니다. 2008년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 3연임 제한 조항에 묶인 그는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그를 곧바로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총리직을 끝낸 그는 2012년 대선에 이어서 2018년 또다시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지금 네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러시아는 지난 2020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는 대신에 한 사람이 두 차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대통령 수행 기간을 백지화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로써 이론상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2036년까지 무려 30년 이상 장기 집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푸틴 대통령은 공공연히 2024년 재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미국의 낙태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핑계대다, 변명하다, make an excuse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라 이런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Always my pleasure.
Why didn't you come to the meeting yesterday?
Oh, I had another meeting. There's so many meetings back-to-back nowadays, I didn't even have time to have lunch yesterday.
Don't give me the runaround. What was the problem?
I'm not making an excuse. I'm telling the truth. I will attend the next meeting, I promise.
제가 존에게 어제 회의에 왜 참석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너무 바빴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Don't give me the runaround.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runaround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run과 around가 떨어져 있으며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신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run around이라고 하고 핑계는 runaround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Don't give me the runaround. Don't give me excuses.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라는 제 말에
Don't give me the runaround.
존의 대답은
I'm not making an excuse.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Give someone the runaround.
누군가에게 runaround, 핑계를 준다, 변명한다, 적당히 둘러댄다, 이런 표현입니다.
Make an excuse.
변명을 만들다, 그러니까 변명하다, 핑계대다, 같은 뜻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변명하지 말라는 표현.
Don't give me the runaround.
변명하지 말라는 표현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변명을 한번 해보세요.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이런 표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So what happened? You missed the meeting again. What have you got to say for yourself this time?
Well, in my defense, I was sick. I'm not trying to give you the runaround.
Oh, I didn't know. I'm sorry.
회의에 또 참석을 하지 않은 존에게 변명할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변명할 게 있으면 해보세요.
Say for yourself.
어떤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줄 때 변명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Say for yourself. 직접 말하다 또 직접 확인하다라는 말은 see for yourself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못 믿는 사람에게 직접 보고 확인하세요.
See for yourself.
못 믿어요?
You don't believe me?
보고 확인하세요.
See for yourself.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떤가요?
Why don't you see for yourself?
직접 말해 보세요. 해명해 보세요.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그리고 대답은 변명하자면
In my defense.
굳이 말하자면
In my defense, I was sick.
아팠어요.
I'm not trying to give you the runaround.
그럼 끝으로
Don't give me the runaround.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대화를 통해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y didn't you come to the meeting yesterday?
Oh, I had another meeting. There's so many meetings back to back these days. I didn't even have time to have lunch yesterday.
Don't give me the runaround. What was the problem?
I'm not making an excuse. I'm telling the truth. I will attend the next meeting. I promis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n't give me the runaround.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를 대다
Make an excuse.
변명하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